행신 침례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심판과 저주 속에 있던 시대에 남은 자들을 위해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통해 그 일을 성취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스르는 공동체, 시대를 역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헌적 기왕위원회 복공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이기는 곧 하나님께 물을 끌어야 하는 때임을 분명합니다. 각 기관들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책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혼란을 야기시킨 이들은 반드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는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의가 다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장 강해져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더 비리비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공의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행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되신 주
죄가 아닌 주님께 죄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공의로 오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나의 삶과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금의 현실 앞에 충격을 경험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냐는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노와 혼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부가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국민을 겁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어야 할 것은 끊어지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상식과 질서로 세계에 채워졌던 나라가 어느새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로 순간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두렵습니다. 눈무늬가 눈무늬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행보가 이 나라와 국민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 타격해 국지전까지 이두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악의 실체를 펼쳐 드러내주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K문화로 K기술로 세계로 나아가던 우리에게 위기가 올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국민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과 슬픔, 성장과 도전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중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때 하느님께서 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무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이 교회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사무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고 의견을 나눌 때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힘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숙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은 한 번도 구경 못한 것 같습니다. 인증샷 사랑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인데요. 어저께는 베이비 사랑방에서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진짜 송년 모임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한 10가정 정도 모여서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을 보았고요. 되게 보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베이비 사랑방 가족 중에서 이제 세 가족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사랑방 모임을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가볍게 서로 교제하는 친교 모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 와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참 교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예배 직후에 전교인 사무 처리회가 있습니다. 아침 다 챙겨서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예배 끝나고 이동하지 마시고 잠깐 화장실 가실 분들만 제외하고는 다 자리에 착석해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월 15일에는 소그룹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내년에 진행하실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저희 유초등부 유스에서 1일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이 진행하는 목적은 아이들한테 헌금이 무엇인지 또 헌금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돈을 더 내고 사서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목적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더니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바자회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천국의 확장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사실 난감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돈을 내고 사 먹으면 아이들에게 천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이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허접한 음식이지만 많은 돈을 내고 사 먹는 게 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랑 사랑방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각 사랑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사랑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저희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재혁 권사님 모친 되시는 장정만 권사님께서 12월 5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예배팀과 교사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예배를 섬겨주실 미디어팀과 안내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 봉사하고 있는 봉사부에도 지원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사역 지원서를 아예 종이로 출력을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고민하셨다가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연말 이삭줍기 구제연보입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인데 연말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금 과하게 소비하고 있는 뭐 식대나 커피 또는 옷이나 생필품 등을 좀 절약을 해서 구제하는 데 연보하는 것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때, 이제, 추수 때, 밀과, 뭐, 보리나 이삭을 전부 자르지 않고 남겨두었던 모습이, 오늘날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광고는 더 없는 것 같고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애통함으로 간구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우리의 모든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특별히 작은 예물일지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교회 안팎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예언자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태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으신데 지난번에도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홍재열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가정 계신데요. 이혜원 집사님 동생 부부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이지원 집사님, 임준혁 집사님 이렇게 두 분 오신 것 같거든요.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미처 소개 못한 새가족분들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그 베이비 사랑방에서 어저께 같이 함께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좋다. 이렇게 성도들께서 서로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다른 사랑방들도 연말이니까 본받아서 우리 세 가족들 잘 챙겨주시고 한 가족으로 맞아주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시국에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류가 지닌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품과 일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과 행동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줄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태어났는지 보다는 큰 별의 징조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 반면 헤롯은 박사들을 통해 얻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그 어간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 유아들을 전부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거의 40여 년을 재위했었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자신의 왕위를 불안해함으로 죽여버립니다. 권력에 중독된 자의 만행입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이후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 일행은 다시 유대로 올라오는데 이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인 헤롯 아켈로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요셉 일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골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장은 이 2장 전체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구약성경을 4번이나 인용합니다. 이 4개의 인용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지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지명은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애굽, 라마,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이 중에서 라마는 베들레헴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세 곳입니다. 이 지명들은 전부 아기 예수님의 거취를 보여주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의 위기를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위기를 피해 돌아오셨다가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이 구약의 예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인용한다는 것은 마태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 단락과 에피소드에 대한 예언적인 성취를 이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자신의 어떤 논지나 주장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마지막에 어떤 철학자나 위대한 사람의 격언이나 문장을 넣어놓고 그것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이것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종합해냄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겉으로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힘을 가진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이 이 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의 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마태는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부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는요,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헤롯 왕 때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서두부터 무엇을 끌어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마태가 이 2장 서두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1절에서부터 적고 있을까요? 먼저 이 박사라는 부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는 PhD, 닥터 이런 게 아니고요. 마고스, 마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마술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마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점성학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점성술사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별자리 운세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타로점을 봐주는 사람 뭐 이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점성가, 점성학자는 대단한 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성학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된 아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받은 학문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천문대를 설치하고 매일같이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의 이동을 보고 또 혹 큰 빛을 내는 별이 있는지 또 혜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별이 별끼리 이렇게 지구하고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이 어떻게 돼요? 큰 빛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에서 큰 빛을 냈고 그것이 바벨론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별들이 한 해에 세 번이나 그렇게 만나면서 큰 빛을 냈다 이런 뭐 보고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뜬 별인지 아닌지는 뭐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그 별들이 전해주는 어떤 패턴이나 이동을 통해서 이 땅, 그러니까 곧 국가의 정세나 지도자들의 흥망성쇠, 운명 같은 것들을 추론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점성학이 고대 제국의 왕실들에는 아주 많이 편만했기 때문에 이 왕실이 마고스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왕들에게 입김을 넣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별을 좋아하고 별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먼 거리에서 어떤 이유로 이 유대 지역까지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별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지구에서 별이 대기권 정도에 떠서 뭐 비행기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하고 몇천만 년 광년 떨어져 있는 몇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우리가 한 100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가까워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별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별이 있는데 큰 빛을 내는 수상적인 별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별이 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었다. 맞을까요? 이렇게 추론하면 맞을까요? 별을 보고 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이 오자마자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왔고 그 징조가 왕이 태어나는 징조여서 유대 쪽에 있는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가 그런데 아기가 어디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출발 전부터 이 밝은 별의 등장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징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박사들이, 마고스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문화, 곧 성경이 말씀하는 왕의 탄생, 곧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추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자, 일단 먼저 성경에서 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하고 곧, 곧은 이 꼴이죠. 같은 의미, 다윗의 뿌리 자손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 새벽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적어놓은 글이지만 거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대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토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게 맞아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 한 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나옵니다. 이때 규는 지팡이를 말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을 뜻하고요. 별이 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그 왕이 오시리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어둠 가운데 뜰 것이다. 이때의 일은 아니고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의 예언이에요.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거나 빛을 비추시는 이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예언을 살펴볼 때 가져왔던 이사야서에서만 보자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떻습니까? 어둠,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춘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빛과 어둠의 대조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이사야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예언들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에만 찾은 거예요. 이만큼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별 또는 빛의 비추임으로 시각화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던 이들이 전부 다 그 빛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예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들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빛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도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은 빛을 굉장히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8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신데 큰 별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그 별이 뜨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이제 그 빛된 예수께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디 앉은 사망과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추론이 남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 구약성경의 별과 빛에 대한 예언 메시지, 메시아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도 동방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동방은 어디일까요? 그럼 동방 어디입니까, 동방? 동방 예의지국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간 겁니까? 아니, 뭐 중국에서 간 걸까요? 아니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에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때 역사의 주권을 갖고 있었죠.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던 동쪽의 나라는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은 누가 세운 나라냐?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를 몰락시키고 그 자리에 왕국을 세웠냐?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586년에 주전 586년에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죠? 뭐 다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다 끌려갔겠죠? 그때 끌려간 곳이 어딥니까?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니까요. 동쪽,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할 때 유대인들은 바로 가슴에 뭐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와?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의 심판에 땅,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에서 왜 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당시 남유다에서 백성들이 끌려갈 때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끌려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는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이들의 족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국제정세에 그 예언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이나 이 마고스들, 점성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유대 나라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예언자적인 영감을 많이 주었을 거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 애들 교육할 때 뭘 암송시켜요? 토라를 그냥 외우게 합니다. 아예.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을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외워요. 그냥 쭉.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유대인들, 지식인들을 통해 당대의 학자들이, 바벨론의 학자들이 토라를 접했으리라는 상상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이것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이건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전반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동방, 동쪽은 대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민족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는 곳도 의미해요. 유다가 끌려간 것처럼. 창세기에서 첫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납니까?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실낙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바벨탑을 지을 때도 어때요? 계속 어디로 가다가? 동방에 있는 시나이 평지로 가다가 바벨탑 세워요. 그죠? 동쪽입니다. 또 룻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어딜 택해요? 동쪽.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방인들, 그것도 동쪽,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부터 지금 빛 되시는 예수께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천지가 개벽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1장부터 일괄적으로 이방인들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방으로 확대되어 빛을 비추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 동방에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부류, 곧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헤롯은요,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전부 다 궁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가 맞아요. 근데 지금 헤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묻는 자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묻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툭 그걸 내뱉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헤롯은 다 알고 있어요. 헤롯은 지금 이들이 찾아온 그 왕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확한 대답을 올립니다. 이들은 미가 5장 2절,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을 들어서 메시아가 나시는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내용, 그 대화가 일어나기 전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헤롯 왕은 여러분 에돔인 그리고 유대인 혼혈입니다. 그리고 유대 어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인정하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다가 뇌물 많이 주고 부역해서 결국 로마에게 분봉왕 자리를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은 왜 술렁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것은 동방 박사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수상쩍겠죠.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왜 저기서 왔지? 근데 들리는 그 궁에서 나오는 찌라시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는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별로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베들레헴에 최근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슨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술렁일만 한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게 저는 뭐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태연한 대답이에요. 이들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 뒤로 마태복음 그 어느 구석에서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아주 소수라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다는 내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온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 예언에 해박한 그 자들 중에서 그 어떤 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때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래서 언제 뜬 거야 별이?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하고 빠이빠이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장면부터 이제 독자들은 마음속에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는요 재미있게도 내용을 전개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대목을 확 강조를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우리가 찾는 그분 유대인의 왕 여기 있다. 별이 우리를 또 인도하네. 이들은 지금 이 마태의 복음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찾았다에 기뻐하고 있는데 우린 어디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찾지 못해라. 또 헤롯이 박사들 몰래 뒤에 스파이라도 붙여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세 명이라고 하신 분들 성경 레퍼런스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아 목사님 찬송가에 세 사람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찬송가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거랑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못하고 왔어요. 낙타 레퍼런스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낙타 세 명 딱 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림 딱 천수막에 있고 한쪽에 별 딱 떠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세뇌되어 있는 통속적인 잘못된 지식 그죠? 그럼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인지 열 명인지 한 명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마고스라고 복수가 쓰였으니까 한 명은 아니겠죠. 여러분 세 명이 낙타 타고 오면요. 이역만리 동방에서 오다가 여행하다가 죽기 딱 좋습니다. 그 뒤에 말에 뭐도 실려 있어요. 보배합. 보배합도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향, 황금, 몰약 갖고 왔으니까 그 값을 치기 어려운 값비싼 물건이에요. 강도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빼앗기고 경배 못하고 이게 세 명이 오면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가 되는 군대와 시종들을 보유한 사절단의 모양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하고 정치적으로 완전 대립관계예요. 서로 안 좋아요. 헤롯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대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기를 찾아 경배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너무 많아서 그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는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제 헤롯이 그걸 다 일일이 못했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20명 넘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한 거예요. 사절단을 꾸려서 갔습니다. 경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은 어디로 가?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 거기 있어 거기 여기서 멀지 않아 그 베들레헴 거기 가면 몇 번지냐면 거기가 이렇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행보가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동방에서 온,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꿈에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헤롯의 다음 행동이 조금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러니까 별이 났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살, 2년, 그래서 이 두 살 아래의 그 아이 유아들을요 전부 살해하는 잔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십니다. 위태로운 행복 끝에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마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위기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드리웠던 예수님의 위기는 예수님의 탄생에도 따라옵니다. 뱃속에서부터 꼬여버린 인생이신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험난한 고난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가 태어난 시대는 짙은 어둠이 드린 시대예요. 헤롯, 분봉왕 헤롯, 폭군 헤롯이라는 나쁜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어둠. 또 더 크게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살고 있는 유대의 어둠. 무엇보다 예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음에도 그 예언이 가리키는 바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먼 어둠. 진리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과 예언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 역사와 우리 개인의 서사를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네 번이나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은 곧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지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그 역사의 이면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방에서 왜 박사가 와가지고는, 그죠? 또는 왜 유대인의 왕을 예루살렘 가갖고 찾는 바람에 저 악랄한 왕을 자극하게 하느냐. 내지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바람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이 전부 살해된 거 아니냐 하는 마치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보이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헤롯이 유아 살해를 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헤롯의 악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를 저 동방에서 찾아왔어? 진짜 아닐까? 메시아?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온 유대 땅에 파다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헤롯은 헤롯의 길을 갑니다. 왜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권세에 대한 과욕, 그것에 기반한 불안, 급기야 거기서 비롯된 반인륜적 유아 살해.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죽을 때 자기가 죽어도 유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에서 가장 고명한 존경받는 학자, 지식인을 하나 같이 죽였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울으라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참담하고 추악한 권력자의 말로 아닙니까? 또한 헤롯에게 부역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동방 이국 땅에서도 말인지 낙탄지 모르고 대부대를 끌고 찾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아무 말과 소문이 없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지탱하는 율법 체계와 종교 시스템이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 헤롯의 길, 유대 지도자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성과 욕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갇힌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들춰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12월에 그리고 25일에만 기억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일한 별로 떠오르신 겁니다.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믿음이 생겼다. 아니야, 나는 아직 못 믿겠어.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조명들을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를 비추고 있는 이 빛을 내가 내 어떤 의지로 내 몸에 안 닿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과 정반대로 놀랍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전혀 그럴 가망성이 없는 사망의 땅, 흑암의 땅,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땅에서 빛을 따라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저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빛을 따라 별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와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알만한 자들, 알았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전혀 모를 만한 이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동방에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땅에서도 찾아오지 않느냐, 이 멍충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너희들이 가진 예언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이 바보들아. 지금 마태가 지금 유대인으로 구성된 회심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쓰면서 그 당시도 회심하지 않고 그 당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일침을 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옳음과 선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이런 것들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빛을 거부하게 만들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빛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나심,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며 빛이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별이고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걸 보세요. 아기이신 예수께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디서 주워들은 예언의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왔고 지금도 국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한 직업, 대한민국 국민. 우린 너무 힘든데 놀랍게도 외신들이 경탄합니다. 저걸 배워야 된다. 저것을 민주주의의 매뉴얼로 삼아야 된다.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늘 상존하는 안보의 위협이 있어요. 심각한 경제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뒷짐지고 한숨을 쉬며 기도하며 시국이 안정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지금 개신교, 보수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나 루터가 그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고요. 불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강력한 위기와 사망의 그림자를 뚫고 해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에 개입하셔서 위기 때마다 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보신, 아들로 오신 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예수님의 숙명이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행보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가 선한 양심과 인류 애와 참된 구원과 공의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가르치셨으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셨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그 예수가 악일지라도 그 신적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고생을 하시면서도 세상의 권세에 부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부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민초들과 죄인들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필요한 때에는 공의를 외치셨고 분노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삶의 태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쪽팔리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지 회피하기 위해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이념이나 세속의 철학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과 성경에 더 높은 권위를 두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초월하듯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아픈 곳으로 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의 어떤 말씀을 향한 반응으로 그 어려움들을 타개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쉬운 거를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부거우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 이 작은 것들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것만 잘해도 우리 가정, 사회, 국가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D가 중요한 거예요, D가. 또 한번 할게요.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같이 책임집시다.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과 우리의 육신을 사는 날 동안 이 땅,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국가, 사회, 가정, 공동체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청지기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공의의 잣대이시며 참된 사랑의 현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신 왕,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세상의 권세나 정신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요한 사도가 외쳤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다 겸비하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아버지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 빛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님 빛으로 나와서 아버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빛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신미막식하신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복된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들을 만한 편만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경성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 행동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온 교회가 무릎 꿇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상에 있는 땅 아버지 나라 온 백성의 마음들 갈갈이 갈라져 있는 분열된 이 시대를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왔음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들추어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온 나라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며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의 이념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상들 위에 계시는 우리의 권세자,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이 위기 속에도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예언자들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여기 모인 행신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며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감화 감동과 교통과 위로와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로 이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아버지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현재 12시 42분인데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사무처리회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